로마서 65번 메시지 덧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와 본받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5장 10절로 시작하여 바울은 생명에 관해 많은 할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하고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고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그는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에 대해 말하고 8장 10절에서는 우리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이 우리 죽을 몸 안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숙과 기능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이루기 위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려는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더 이상 단순히 독생자만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신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아들의 명분의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몸을 이룰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을 통해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것은 의와 성화와 관계됩니다. 의는 시작, 곧 기초이고 성화는 과정이며 영광은 최종 완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 안으로 이끌어지는 과정은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 우리로 변화되게 하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이 연합된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마치 장갑이 손과 유사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유사합니다. 만일 손이 없다면 장갑은 목적이 없게 되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같은 원리로 만일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은 목적이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을 닮기 위해 신성한 생명의 형상대로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신성한 생명을 닮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은 목적이 없는 빈 장갑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의미는 신성한 생명을 닮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타락되었고 부패되었으며 마귀적이고 사탄에 속한 것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요소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복잡해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몸을 입으심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주 안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것들도 끝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장사 지냄 후에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요소들을 가지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때 그분은 우리를 발화시키고 낳고 변화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높여지셨고 영화롭게 되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머리 대심과 주권과 왕의 신분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생명은 사람의 생명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완전히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그날, 놀라운 결혼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들은 땅을 위한 것이고 땅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결혼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요 초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에 접붙여지는 것을 우리 존재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이 두 생명의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합당한 아들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이 연합되고 접붙여진 생명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과정과 목표. 변화와 본받음은 매우 의미심장한 두 단어입니다. 그것들은 로마서 안에 암시된 계시의 깊은 곳을 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창문들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과정과 관계 있고 본받음은 생명의 목표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과정과 이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내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심사숙고되어진 50년이 넘는 그리스도인 체험의 산물입니다. 복합적인 영.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음을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장사 지냄이 1900여 년 전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 책자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내게 도움은 되었지만 내 생활에 실질적인 효능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내 생활 안에 실질적인 효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리나 이론으로는 쉽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생명주는 영 안에 많은 요소들, 곧 많은 성분들이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는 복합적인 관유, 곧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 기름으로 구성되고 네 가지 향품들이 복합된 관유를 갖습니다. 이 향품들은 주로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즉 그 영이 복합적으로 되기 이전에 그 영은 단지 기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일 뿐이었습니다. 그 영은 아직 관유, 곧 향품들이 첨가됨으로 산출되는 복합적인 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복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은 복합적인 영, 곧 인성과 죽음과 부활의 요소들을 가진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 가령 당신이 맹물 한 잔을 가지고 있는데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영양분이 많은 성분들을 그 물에 첨가했다고 해봅시다. 그 후로는 그 성분들을 마시지 않고 물만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어떤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위해 그런 음료수에 약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 아이가 약 자체는 먹기를 거부한다 해도 약이 그러한 복합적인 음료수의 일부일 때 그 아이는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맛의 음료수에 더해진 약은 그 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연히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날 생명주는 영은 여러 성분들로 가득 찬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한 포의 약입니다. 이 한 포의 약은 사실상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영 안에는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모든 놀라운 성분들을 가진 만유를 포함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함.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6장 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란 침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 이해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즉 앞구절에서 언급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장의 두 단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미 발생했으며 반면에 두 번째 단계는 진행 중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6장 5절에 따르면 바울은 침례를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의 한 단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자랐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었을 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합적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며 거기서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결혼, 곧 접붙임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이 접붙여진 생명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물 속에서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 성장했습니다. 침례는 영적 성장을 위한 최상의 토양입니다. 우리가 물 속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토양 속에 심겨진 하나의 씨와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침례는 확실히 의식이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는 이가 합당한 침례를 체험할 때 그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이 그의 세상적이고 죄 있는 요소를 가진 옛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새 사람으로 물 위로 일어섭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생명 안에 성장의 주요 한 단계를 밟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는 이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즉 그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날마다 행합니다. 이것은 외적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 참된 성장입니다. 믿는 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성한 생명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부활시키기 위해 그의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한 성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적용을 체험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1900여 년 전에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효능이 없는 이론이나 교리나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장하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합니다. 침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의 삶입니다. 한편으로 침례는 성취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침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아래 있다는 뜻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는 성분들과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쟁하는 대신에 우리는 속에 있는 소극적인 요소를 죽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나 특별한 실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생명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이는 요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항생제. 신성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항생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는 것은 기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와 언쟁할 때마다 우리는 기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병에 걸리게 하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항생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항생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며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 부활과 새로움은 참된 성장과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은 유기적인 동시에 신진대사적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유기적이며 옛 요소들은 나가고 새 요소들이 더해지는 과정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진대사적입니다. 화장으로 얼굴색을 바꾸는 것은 유기적인 것도 아니고 신진대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양분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 일어나는 얼굴색의 바뀜은 유기적인 동시에 신진대사적입니다. 그러한 바뀜은 물질적인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우리 안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합니다. 이 공급은 소극적인 옛 요소들을 내보내고 새롭고 적극적인 요소들로 대치시키는 신진대사의 바뀜을 낳을 것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바뀜이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과 주 영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반사함에 따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주영, 곧 6절에서 언급된 바로 그 생명주는 영에서 비롯됩니다. 17절은 주님이 그 영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6절과 17절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비는 7절부터 16절까지를 삽입구로 둠으로써 17절이 6절의 연속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을 주는 그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따라 우리는 이 영에 의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공급을 받게 되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됩니다. 성장과 성화. 변화는 성장과 성화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는 성장하고 성화됩니다. 결국 변화는 본받음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이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신성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완전히 이끌려집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목표입니다. 나의 부담은 모든 성도들이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고 변화와 본받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훈이나 자기 노력이 필요치 않고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영이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사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와 본받음에 대한 이상을 볼 때 6장 8절은 우리의 실질적인 체험 안에서 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닌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운행을 통한 우리 매일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죽이는 동시에 부활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며 변화됩니다. 생명의 네 가지 특성. 모든 종류의 생명마다 네 가지 기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 생명의 능력, 생명의 법, 생명의 형태가 그것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그 자신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생명의 본질이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울지 모르나 생명 그 자체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카네이션 씨를 살펴보십시오. 카네이션 씨가 토양 속에 심겨져서 자란 다음 결국에는 땅 표면을 뚫고 나와 눈에 보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마다 그 기능과 발육을 다스리는 그것의 법과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성장을 통제하는 생명의 법 때문에 카네이션은 장미를 내지 않고 카네이션 꽃을 냅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카네이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자동적으로 그것의 발육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생명마다 그것의 특별한 생명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산 사과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과 나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자동적으로 그것들의 형태를 이룹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생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마다들의 모형으로 형태가 이루어짐. 봄받음은 생명이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우리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그것은 자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마다들의 모형, 곧 형상으로 형태를 이룹니다. 이 실제에 대해 눈이 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형태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자기 노력은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형태를 이루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형태를 이루고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접붙여진 생명에 대한 보다 더 충분한 체험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그 자신의 본질과 능력과 법과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연합된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생명의 기능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차 형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를 배출시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본받게 하기 위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에 따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소극적인 요소를 배출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조정할 어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소극적이고 천연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점차로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활시킴. 둘째로,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마다 선합니다. 그분의 창조물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실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소극적인 것들을 배출시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물을 부활시키기 위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우리 존재의 이 모든 방면들을 부활 안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생각 안에서 우둔하고 감정 안에서 균형을 잃고 의지 안에서 합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접촉하고 그분을 더욱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생각은 투명하고 진지하게 되며 우리 감정은 합당하게 균형 잡히게 되고 우리 의지는 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격이 아니라 부활된 성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들을 부활시킵니다. 우리의 기능들을 높이 올림.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킴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기능들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높이 발전된 성격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박한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가장 높은 성격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기능들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높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체험하려면 우리는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접촉하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신실하다면 우리 성격은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함. 더 나아가 신성한 생명이 배출시키고 부활시키고 높이 올릴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내적 부분들에 공급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정신 능력에 있어서 매우 예민해집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교회의 모든 집회들에 참석하는데 자신들을 들여도 여전히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되고 높이 올려진 기능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적심. 마지막으로 신성한 생명은 우리 온 존재를 적실 것입니다. 이 적심은 영감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 존재가 신성한 생명으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 존재를 적셔주고 참된 신진대사의 바뀜을 가져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의 적심에 의해 누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예비되었으며 우리 속에서 그러한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호흡해드리는 데 신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우리 내적 존재의 어떤 부분도 영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에게 소극적인 요소를 배출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고 높이 올리고 공급하며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지방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들 안에서 본 것에 따라 살고 행하는 데 신실하기 바랍니다.